지금 3주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예수님 능력과 사역의 이제 원천이고 근원임을 알았고 또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가능한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영토 개념이 아니라 이제 주권 개념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그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한 설명이고 또 하신 일들도 그 실체를 또 보여주신 늘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보여주시고 설명하든지 혹은 설명하시고 또 보여주시든지 예수님의 삶의 또 사역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뭐 그 예 중에 하나가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병자를 고치신 거라든지 귀신을 쫓아내신 거라든지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유한한 이 땅의 자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것이 어떻게 배가 되어지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픈 사람, 아픈 육체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병이 낫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는 병자가 없기 때문에, 병이 없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도 뭐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자유롭게 되더라.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제 본문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13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들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어떤 사람에게서 내어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말 못하던 사람이 다시금 말하게 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 또한 악한 영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혹은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사람들 가만히 살펴가지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네 아니면은 따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은 공격을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서 뭔가 흠잡을 것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실제로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흠잡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뭐 거짓으로라도 혹은 그냥 아주 단편적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늘 부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깝게 보는데,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자, 세 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거 뭐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쫓아냈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소위 이야기하는 파워 인카운터가 있는 거죠. 능력과 능력이 부딪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는 항상 주권과 주권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주권이 미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될 때 야 미안한데 내가 왔으니까 좀 비켜주면 안 되겠니?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주권이고 여기도 주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권이 올 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능력 대결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이어지기를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준다. 이게 예전에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냥 싸워가지고 아 우리 졌다. 뭐 우리가 딴 데 가서 살게. 이 정도가 아니죠. 일단 지면은 내 아내와 자녀들도 다 노예로 다 빼앗기고 끌려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리품으로 상대방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 놀라운 그 능력과 주권의 대결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침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여정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을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심지어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 병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거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거죠. 고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고상하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만 붙들고 말씀 성경 공부만 하고 그냥 착하게 좀 살고 성실하게 살고 상식적으로 살고 이게 중요한 거지 자꾸 막 상식에 벗어나는 혹은 자연 법칙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자꾸 주장하거나 거기에 관심 두는 거에 대해서 좀 저질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판단합니다. 그런 걸 기대하거나 믿음으로 주장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은 이 땅의 법칙대로만 살아가라는 거죠. 물론 이 땅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심고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거두는 은혜의 법칙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문제지 그 치우침의 부정적인 극단과 병폐를 보고 아예 그것을 막거나 반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들 보세요. 방금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는데 이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둘이 짜고 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늘 보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 혹은 능력의 실체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부인은 못하겠어. 그러니까 하는 이제 택틱이 그 능력의 근원이 뭐냐? 너 누구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냐? 너 사탄에 속한 자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귀신의 왕이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물론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기도 하지만 인본주의적인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오히려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빌 잔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하이 워터마크가 뭐냐? 아, 교회를 교회되게 정의할 수 있는 가장 그 정점, 가장 높은 그런 특징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하신 이야기가, 교회는 당연히 구제와 선행을 해야 합니다. 과부와 또 고아들, 즉,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약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에 따르면 이것이 교회의 가장 정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워터마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그런 거나 좀 하면서 얘기하지 이럴 텐데 베델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 홈리스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 타운 그 도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헌금도 하고 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교회의 가장 높은 정점이냐? 물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나 교회가 막 구제나 선행을 많이 하면은 칭찬합니다. 아, 잘하고 있습니다. 아, 심지어는 내가 뭐 교회 다니지 않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면은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거나 혹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4명 가운데 있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인가 나에게 대해서 반응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착한 일을 해. 전도사님이 막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홈리스만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 늘 차에 뭐 가지고 다니면서 뭐 나눠줘. 꼭 뭐 1불짜리 캐시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프리웨이에서 뭐 길거리에서 막 사인 들고 있는 사람들 1불이라도 꼭 지어줘. 그럼 칭찬할 수 있죠. 왜?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거든. 뭐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막 기도하고 병이 났고 막 기적 일어나고 막 귀신 쫓아나고 그건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는 못할 것 같아. 나에게 요구되는 반응이 부담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빌 잔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Bible study without Bible experience is pointless.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성경 공부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그래서 경험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노후한 신앙생활이고 굉장히 불쌍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대위임령이 있죠. The Great Commission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거죠.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더 Great Commission입니다. 대위임령이죠. 제사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물론 말씀하신 게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여라.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선포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더하죠. 죽은 사람까지 살리래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고 또 실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면서 선포만 하지 말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죠. 성품이 더 중요하죠. 아, 누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나요? 근데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성품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뭐든지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든 성령의 열매든 상관없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뿐 아니라 70명을 파송합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72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해줘라. 병이 낫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 18절에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기보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러면서 이런 결론에 다다르죠. 아, 이런 거 막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훈련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아, 누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까? 그게 훨씬 더 기쁜 일이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늘에서도 잃어버린 자 한 명 찾아오는 것,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모든 천국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죠. 그것을 희석시키거나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그 전에 하신 말씀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에게, 하늘에 있는 권세 잡은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것이 능력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신 명령처럼 가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악한 영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서 자유케 해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의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죽음의 노예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다 알고 인정을 하더이다. 기도했더니 병이 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아 쫓겨나가다이다 막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실체를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대놓고 대적하지 않아도 그 지역을, 그 사람을 혹은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 권좌에서, 그 주권에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나 시선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짧게 기도할 때 어떤 의미와 어떤 실제적인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담겨져 있는지, 어떤 리얼리티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동의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 내가 선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임할 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